오늘 예레미야 맥잡기 다섯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17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잡았어요. 예레미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신실하게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은 백성에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인기가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인기가 없어요. 잘 된다 그러고 번영한다 그러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이제 전달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 메시지는 인기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4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예레미야 메시지를 듣고 돌아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런 사역 저보고 하라 그러면 아마 중간에 그만둘 거예요. 도대체 뭐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사역을 4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 가는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자기가 가장 싫어하던 이집트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한 그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가 사람 눈에는 별로 이렇게 성과를 내지 못한 그런 대언자로 비춰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대언자라고 이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혼자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백성의 죄들 때문에 커다란 그런 고통을 당했고, 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당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눈앞에서 여인들의 배가 갈라지고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이 잡혀가는 그런 거를 직접 자기 눈앞에서 그걸 이제 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눈에서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부르심,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표현에 따르면 하늘에 있는 높은 부르심, 이 땅에 있는 사람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높은, 하늘의 높은 부르심, 이 높은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했던 하나님의 귀한 대언자입니다. 오늘은 14장에서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 이걸 가지고 네 개의 메시지를 이제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전달하면서 또 중간중간에 본인 자신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서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 이걸 한번 느껴보는 그런 한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아닐 것 같다, 유다 사람들은 그래서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나라가 풍전등화잖아요. 지금 유다 이 나라가 곧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의 마음은 만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 더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냐, 나 주는 사람의 속 중심을 살핀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지 그 많은 사람의 속 중심을 살펴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중심을 샅샅이 살펴보실 때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그와 같은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4장에는 예레미야 당시에 가뭄이 들었는데 그 가뭄을 두고 대언제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이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집트는 유명한 강이 있잖아요. 나일강. 그렇죠? 아프리카 이게 동쪽에 있는데 동쪽에 중간쯤에서 발원해서 북쪽으로 흘러가요. 강이. 남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북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엄청나게 큰 강이 있어요. 그 강이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와도 나일강에 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끌어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그런데 400년 종살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은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뭐 농작물을 경작하는 일이든 뭐 심지어 사람이 사는 모든 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사람이 사는 거고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물을 구할 수가 없는 이와 같은 그 형편에 그 이스라엘이 이제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 이런 데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 땅에서 비를 제거하겠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 3장 3절, 그 다음에 5장 24절, 12장 4절, 23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했는데 그동안에 계속해서 가뭄이 드는 거예요. 왜 가뭄이 드냐? 성경 말씀의 기록에 따르면 백성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가뭄이 드는데도 백성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가뭄의 결과 1절에서 6절에는 그 이스라엘, 유다의 온 땅이 말 그대로 곤궁한 상태에 빠지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도시든 농촌이든 할 거 없이 모든 곳에 가뭄 때문에 고통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거기 가서 보니까 6절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6절, 들나귀들은 높은 곳에 서서 용들같이 바람을 들이쉬나 풀이 없으므로 그것들의 눈에 힘이 없도다. 이렇게 광야 같은 데서 사는 들나귀가 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아예 그냥 눈에 힘이 다 빠져있는 이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5절 가서 보면 암사슴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암사슴처럼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그런 짐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비가 오지 않으니까 새끼를 낳고는 그냥 새끼를 버리고 암사슴이 간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그 당시 가뭄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사는 가운데 어려움과 이제 재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유다 백성의 이런 재난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계속 오게 되면 이것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답이 너무 뻔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순종하면 비를 주고 불순종하면 비를 주지 않으니까 가뭄이 그 땅에 임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이렇게 가뭄이 오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백성 가운데 그게 없어요. 자, 이러니까 백성들이 7절에서 12절에 하나님께 이제 간청을 하는 겁니다. 비를 우리에게 이제 내려달라고. 그래서 7절 가서 보니까 오 주여 우리의 불법들이 우리를 치려고 증언할지라도 우리의 불법이 너무 많아서 그게 다 우리를 대적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소서. 우리의 타락이 맞나이다.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러냐? 말만 이렇게 하지 실제로 마음에 진정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잖아요. 말 그대로 불성실한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8절, 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 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의 때 그를 구원하시는 이시오. 어찌하여 주께서 그 땅에서 나그네같이 나그네가 뭐 옆에 무슨 일이 생기든 뭐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내 일이 아니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그네처럼 그냥 바라만 보십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주께서 놀란 사람같이 계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같이, 하나님이 워낙 힘이 세신 분이신데 근데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용사같이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백성이 우리가 이제 회개합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 9절에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고 있지 않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말 그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면 결국 저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가짜 신이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그와 같은 거짓 신인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가 되지 않냐. 그렇죠? 이렇게 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참고 참고 지금까지 참았는데 그리고 뜻을 돌이켰는데 그 일에 내가 지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치셨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몇백 년 동안 유다 백성이 이와 같은 죄를 짓는 것을 참고 참고 참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100년 전쯤에 잡혀갔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나라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유다 백성이 그걸 지금 보고도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오래 참는 일에 지쳤다, 더 이상 너희를 참아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 10절에는 너희가 비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데 내가 너에게 비를 보내지 않고 오히려 심판을 보내겠다, 바빌론 사람들을 보내겠다, 그들의 칼을 보내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14장 11절에 대언자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이 백성을 위해 그들의 복을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7장 16절에 나오고 11장 14절에 나오고 14장 11절에 나오고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보낼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금식한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고 수많은 희생 예물을 내게 가져온다고 해도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 바빌론 사람들의 칼이 그들 위에 닥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대언자가 하나님 앞에 어느 면에서 좀 항변하는 내용이 13절에서 16절에 이제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항변하냐, 주님 이게 백성들의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의 죄냐, 거짓 대언자들의 죄가 아닙니까? 백성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거짓 대언자들이 와서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그러고, 그렇죠? 백성이 절대로 바빌론 포로 생활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언자들이 이야기해서, 그래서 결국 백성이 그 대언자들의 말을 듣고 마음 푹 놓고 그냥 우상 숭배하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게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항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말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이 틀린 게 아니다. 그런데 백성이 받을 심판이 따로 있고 대언자가 받을 심판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속였냐, 대언자가 속였어요. 거짓 대언자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지도 아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와서는 거짓말로 대언했단 말이에요. 그 거짓말로 대언한 건 대언자들의 책임이고 백성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백성에게도 책임이 있다. 어떤 책임이 있냐,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판단해서 아는 몫은 백성의 몫이라는 거예요. 백성의 몫이다. 내가 이미 신명기라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 대언자들을 구분하는 그런 방법을 이미 알려주지 않았느냐. 신명기 18장 20에서 22절 어떤 대언자가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이 그 사람이 말한 그때 일어나지 않으면 이건 거짓 대언자니까 어떻게 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줬어요. 지금 거짓 대언자가 와서 바빌론 침략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루어지면 이거 다 거짓 대언자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구분하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자, 바로 이 자, 와서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정반대가 되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대언자니까. 그게 백성의 책임인데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8장 20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율법과 증언, 하나님의 말씀에게 이제 구해야 되는데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어떤 대언자나 어떤 목사나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지금 어려움이 어디에 있냐? 거짓 목사들이 너무 많은 데 있어요. 동시에 그 거짓 목사들이 강단에서 거짓 평안을 외치는데 그게 거짓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냥 복받는다 하고 기복신앙으로 이끌고 가면 저건 거짓 대언자구나 하고 백성이 그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외치는 그와 같은 목사의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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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말씀 좋다 그러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죠?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자, 그래서 17절에서 22절 이 예레미야 대언자가 느끼는 고통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이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대언자는 하나님이 느끼는 그런 고통을 개인적으로 그대로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가서 보면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선민, 뭐라 자기 아내로 삼아줬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백성, 자기 아내를 버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시는 그런 그 심정으로 오죽하면은 바빌론 땅으로 보내서 거기서 채찍질 해갖고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느냐.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그대로 가지고 대언자 예레미야가 지금 울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이하에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는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만 비를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의 헛된 것들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것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뭐 나무 깎아놓고 돌 깎아놓고 그리고 우상을 지금 섬기는데 그런 우상들 가운데 하늘에서 비를 내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우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비를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어디가 있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물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이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어요. 자, 이 14장은 가뭄과 그 다음에 칼과 역병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종종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에 이런 재난을 보내십니다. 재난을 보내시는 그 이유는 뭐냐? 말로 이야기해서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런 채찍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난을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어려움, 여러분 지금 나라가 거의 지금 진짜 이거 풍전등화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뭐 저도 이제 신문을 어쩔 수 없이 보지만 지금 대선 주자 나온 사람이 25명인가 뭐 해서 지금 나왔다 그러잖아요. 25명 이 가운데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봤을 때 없어요. 지금 이거 지금 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와서 또 뭐라 그래요? 강한 자를 억압을 하고 약한 자를 부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뭐라 해요? 다 모든 사람 기본소득 준다 그러고 뭐 등등 해갖고 지금 사람들 그냥 유인해 나가잖아요. 여러분, 강하고 잘한 사람을 더 잘 되게 만들어야 약한 사람도 같이 잘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얘기야? 대기업 다 죽이고, 그렇죠? 예, 잘 되는 사람 다 죽이고, 부자 다 죽이고, 이렇게 해서 끌어갖고 딱 해갖고 가난한 사람 나눠준다고. 이거가 공약 1호예요, 공약 1호. 이런 사람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게 왜 그래요? 바알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와 같은 재난을 주시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같은 존재라고 여길 그런 사람들이 지금 비열한 자들이 활보하고 다니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뭐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그래도 보니까 윤희숙이라는 그런 뭐 의원이 하나 있던데, 그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너무 경험이 없어갖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의, 이거 재난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재난. 이 국가의 지도자가 제대로 쓰지 않으면 그냥 국가가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5년 일했는데 앞으로 5년 더 망가지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에 엄청난 재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럼 어떻게 돼요? 뭘 잘못했는가를 보고, 왜 내가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동성애를 존중히 여기고 낙태를 하는 거를, 하나님이 생명 존중히 여기는 걸 내가 왜 지금까지 그냥 무심하게 이렇게 지내고, 하나님이 사형을 집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그거 그냥 악이 세상에 그냥 만연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치리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나와야, 그래야 이 나라가 살 수가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일을 안 해도 무조건 기본소득 나눠주겠다고 한 이런 자들이 득세를 하고 사람들 속이는, 이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레미야 식으로 얘기하면 거짓 대언자잖아요, 여러분.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그러고, 뭐 성장이 있어야 나눠줄 텐데 성장은 하나도 없는데 나눠준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구분을 못하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구분이 안 되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이제 당하면,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여,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겠사오니, 이번엔 좋은 지도자를 우리에게 좀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제대로 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예수님 믿는 거, 이게 사람들에게 우스갯거리가 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울부짖으며 돌아가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15장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바빌론 포로 생활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오경을 주시고 맨 마지막에 이제 신명기를 주셨어요. 신명기. 신명기는 뭐냐?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불순종하면서 그 조상들이. 그 40년 동안 하고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다 죽었어요. 이제 들어가야 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 어떤 사람들이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불법이 이루어질 때 20살 이하였던 아주 젊은 사람들, 잘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 이 사람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 60이 되고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있고, 이러할 때 하나님이 두 번째 율법을 반복해서 알려주신 게 그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 중에 여러분이 28장을 가서 보시면, 28장이 제가 말씀드린 무지 길다 그랬잖아요. 무지 길어요. 거기에는 순종할 때의 복과 불순종할 때의 심판과 저주가 나와 있는데, 제가 뭐 정확하게 몇 절 몇 절을 이야기하지 못한 전체 가운데 한 6분의 1은 순종할 때의 복이고, 나머지 6분의 5는 불순종할 때 그들에게 닥칠 그런 심판을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율법의 말씀으로 이미 주셨어요. 불순종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특별히 28장 신명기 63절에서 68절에는 맨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 하나님이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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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때는 너희가 다른 나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다. 이건 이미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자,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들을 데리고 들어가고 여호수아 당시에 그 장로들이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말을 듣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그 장로들이 죽으니까 그 다음 세대부터 곧바로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이교도들의 신들을 따라가는 그런 내용이 사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뭐 암몬 족속, 미디안 족속, 블레셋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죽겠습니다 하고 또 돌아서고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 용서하시고 나면 또 한 10년 정도 잘 지내다가 또 이방 민족들 따라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치리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정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결국은 다른 나라로 포로가 돼서 잡혀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언약 속에 약속을 주셨어요. 자, 1절에서 이제 9절에는 예레미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좋지 않은 응답이에요. 어떤 응답이냐? 어떤 사람이 무엇을 기도해도 이미 나는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마음을 정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5장에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이 백성을 향해 기울 수 없나니 그들을 내 눈앞에서 쫓아내고 나아가게 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모세와 사무엘의 위대한 점이 뭐냐? 백성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버릴 그런 각오를 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한 그런 사람들이 모세와 사무엘이잖아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이 돼 있고 사무엘기상 7장 그 다음에 사무엘기상 12장에 모세와 사무엘이 백성을 이렇게 대변하면서 중재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모세가 중재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사무엘이 중재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 이 시간에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서 중재를 해도 내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미 그들을 포로로 보내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에게 네 가지 선택지를 주겠다. 15장 2절 이제 가서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며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네 가지 선택지 외에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바빌론 사람들이 와서 유다 사람들이 이제 죽이거나 이렇게 할 텐데 보통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무덤에다 묻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 날짐승아 들짐승의 밥이 된다. 묻히지 못한다는 거, 무덤에. 사람이 무덤에 묻히지 못하는 게 어느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특별히 대단히 큰 수치와 저주였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에 묻힐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 다 들의 짐승과 그 다음에 날짐승의 밥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결코 좋은 미래가 아니고 밝은 미래가 아닌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너희가 너희 마음속으로 작정한 그 일, 그 일들로 인한 할 수 없는 그런 결과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똑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뭐 우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이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은혜로 선택해 주셨어요.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한 민족이 필요한 거예요. 한 민족. 한 민족. 세상에 뭐 200개 이런 민족이 있는데 한 민족이 필요해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한 민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이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이 땅에 복을 부어주시잖아요. 이걸 통해서 정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런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보여주게 되면 옆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자연히 어떻게 돼요? 우리도 저 사람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구나. 여러분,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라 지금부터 4천 년쯤에 말 그대로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방법 외에는 없었잖아요. 무슨 신문이 있어요, 뭐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럼 어떻게 돼요? 부하게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흥황하게 되는 이런 걸 통해서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한 민족을 하나님이 빼내갖고 이들에게 지금 복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을 이제 주셨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 1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마른 거예요.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섬기다가 그 사람들도 더 못한, 여러분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70년 동안 딴 땅으로 가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정말 저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저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구나 생각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말 그대로 이교도들조차도 저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저주가 그들에게 떨어지게 이제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사람들이 행한 그 악한 일에 대한 그런 증인이다 이야기하면서 유다 백성이 이와 같은 죄를 지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므낫세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므낫세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 자, 므낫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시아 이전에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이 있고 아몬 이전에 므낫세가 있고 므낫세 이전에 히스기야가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선한 왕이었는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런 악한 아들이 그에게 생겨나서 자그마치 55년을 통치했어요. 55년.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기에다가 제단을, 몰렉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자기 아들, 딸을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아들, 딸을 우상에게 불르다가 말 그대로 화제로 해서 드린 그런 악한 일을 범, 왕이 그렇게 했으니 그것도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와 같은 성전이 있는 그런 뜰에서 그런 일들을 했으니 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사악한 왕이 므낫세인데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자도 55년을 통치했으니까 55년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이 므낫세와 므낫세가 하는 그 일로 인해서 도저히 유다 백성을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절에 이제 가서 보면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 왜 바빌론 포로 생활을 보내야 되느냐, 이거 알곡, 곡식을 이렇게 이제 배워오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알곡이 있고 이거 껍데기가 있잖아요. 알곡이 있고 껍데기, 껍데기를 벗겨내야 그래야 알곡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바빌론 포로 생활 보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결과 여인들은 과부가 되고 여인들은 자기들이 사랑하는 그런 자식들을 잃게 된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여러분 18장 23절 32절 가서 보면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심지어 죄인도 죄 때문에 죽는 걸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아들 딸이 죽는 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알곡과 그 다음에 거기서 뭐예요, 결을 분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바빌론 포로 생활 보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백성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면 결국 하나님의 한계가 닥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 할수록 결국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바닥이 난단 말이에요. 자, 그걸 뭐를 통해서 나타나냐? 징계를 통해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잖아요. 징계가 반드시 나타난단 말이에요. 징계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 돌이켜야 되는데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걸 자꾸 잘못을 돌리고 나는 문제가 없다 그러고 모든 사람이 문제지 내가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하다고 그러고 누가 봐도 이건 이 사람의 잘못인데도 이렇게 나가면은 그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결국 바닥이 난다. 그게 바닥이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가는 그런 자녀를 결국 엄청난 것 같은 징계로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10절에서 21절에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대언자 예레미야 이제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에 가서 보면 어머니를 위해서 아니면 어머니로 인해서 한탄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어머니여, 내게 화가 있나이다. 어머니께서 나를 낳되 온 땅을 향해 싸우는 자여 다투는 자로 낳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대언자로 세워주셔서 제가 입에서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쏟아놓는 모든 말이 이 땅을 대적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고 내게서 나오는 그런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진실을 지금 내가 전달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나를 이런 자로 낳았습니까? 내가 이자를 받으려고 빌려주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이자를 받으려고 내게 빌려주지 아니하였으나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그런 일이 뭐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는 거. 이거 아주 경멸하는 그런 일인데 예레미야 그런 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주변뿐만 아니라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예레미야를 저주하고 죽일 놈이라 그러고 죽여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예레미야가 자기 어머니로 인해서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1절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제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처음 뭐라 그럴까 커다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모욕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것도 면제해 주면 좋겠죠. 그렇죠. 모욕당하는 거, 핍박당하는 것도 면제해 주면 좋은데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가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렇죠 도와주시지만 멸시와 천대와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면제해 주지 않잖아요. 이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닥치는 그런 일이다. 이걸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했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멸시 천대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면제해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은 그렇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핍박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어떨 땐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멸시 천대, 모욕당하는 거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진실을 전달하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모멸과 핍박과 어떤 천대와 이런 것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가 예레미야 대언자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전쟁을 하냐? 12절 쇠가 북쪽의 쇠와 강철을 부수겠느냐. 여기 나와 있는 앞에 쇠는 유다예요. 유다가 저 북쪽에 있는 쇠와 강철 이게 누구예요? 바빌론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대비하겠냐 말이야. 이거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느냐. 말 그대로 지금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건 지는 게임이다. 이게 해보나 마나한 그런 게임이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북쪽에서 침공해오는 느부갓네살을 당해낼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18절은 대언자 마음속에서 일어난 그런 갈등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16절에 제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참 이렇게 하면 아주 기쁜 거예요. 근데 주께서 경로로 나를 채우셨으므로 내가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그것을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으로에는 홀로 앉았나이다. 18절에 어찌하여 나의 고통이 영원토록. 여러분 16절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발견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냥 딱 돌아서면은 그럼 내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나는 거야. 기뻤다가 즐거웠다가 그냥 고통스러웠다가 또 기뻤다가 고통스러워. 이게 그냥 계속 반복이 되면서 예레미야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가는 18절에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어찌하여 나의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되고 나의 상처가 고쳐지기를 거부하며 고칠 수 없게 되었나이까. 주께서는 내게 전적으로 거짓말쟁이 같이 또 마르는 물같이 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중에는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말까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입에서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하나님 거짓말하는 그런 거짓말쟁이가 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왜 그래요?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노성벽이 되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백성이 계속해서 멸시하고, 그렇죠?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 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그런 그 약속, 그게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지 않으면 그럼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듯한 이와 같은 말까지 예레미야 입에서 지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자, 대언자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불평 같은 것들이 나오고 실수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 이와 같은 불평, 어려움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이게 인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인간.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너무 힘들면 차 타고 다니면서 쭉 소리 지르잖아요. 주여,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따진다 그랬잖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렇지, 지금 대언자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하면 지금 이런 말을, 그렇죠, 심정 속에 일어난 이거를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단을 안 쳐요. 야단을.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의 구조를 아시거든요. 시편 103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구조가 어떤 거, 그 연약한 그런 구조잖아요. 하나님같이 그런 강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는 불평불만을 늘어놔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속중심을 보시잖아요. 예레미야가 그 속중심에 하나님 따른 거 그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이러한 그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9절에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느라 내가 돌아오면 이런 모든 것 그만두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오리니 내가 내 앞에 설 것이다. 내가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하여 내면,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천한 것,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천한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취해내면 그럼 너는 내 입같이 된다. 백성을 향해서 말을 하는 내 입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내게 돌아오되 절대, 그렇죠? 그 사람들,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 예레미야 1장 18절에서 19절 예레미야를 대언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 백성에게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는, 여러분 성벽이라고 하는 게 뭐 돌이나 이런 걸로 짓는데 놋으로 된 성벽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난공불락일 거 아닙니까?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싸울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고 너를 건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너를 사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말씀을 지켜요. 그래서 바빌론 사람들이 와서도 예레미야를 살려주고, 그렇죠? 그리고 결국 이집트로 이 백성들과 함께 이제 끌려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거기서 삶을 마감하도록 바빌론 사람들의 칼에 죽지 않고 유다 사람들이 사악한 계략에 말려들어서 진흙탕 속에서 죽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그런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우리도 예레미야 같이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실한 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거 이제 끝나고 나서, 16절에는 예레미야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그런 그 메시지가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 대언자, 그 다음에 에스겔 대언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말을 듣지, 백성이 말을 듣지 않으면 대언자를 이렇게 보내갖고 이상한 행동으로 설교하게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액션 설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어떤 액션 설교 같은 걸 이제 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이제부터 세 가지를 하지 마라. 첫 번째, 결혼하지 마라. 두 번째,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초상집에 가지 마라. 세 번째, 젊은 남녀가 결혼하는 그런 결혼식장에 가지 말라고 세 가지를 하나님이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남자는 20살이 되면 거의 다 장가를 갔어요. 20살이 됐는데도 장가를 안 가고 아이를 낳지 않으면은, 그럼 랍비가 저주의 메시지를 그 청년에게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20살, 남자는 20살, 여자는 한 16이면 결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면 아내가 있게 되고 아들, 딸들 낳게 되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빌론 사람들이 오게 되면 아들, 딸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슬픔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 앞에서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걸 내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보다 처참하고 슬픈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낳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니까, 예레미야하고 보고 결혼하지 말라고 한 건 결국 뭐냐,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 가운데 이렇게 엄청난 이와 같은 이 고난의 날이 생길 것이니까 조심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가서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화평을 제거하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화평을 제거한다. 그 땅에서 화평. 그러니까 평안한 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나 커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쓰러 넘어지니까 살아남은 자들이 너무 적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매장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위로할 사람도 거의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고,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날짐승의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혼식장에 가지, 아니,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 애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식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와중에 무슨 결혼을 하냔 말이에요. 좀 있으면 이제 바빌론 사람들이 와서 다 죽일 텐데,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6장에. 그래서 여기 9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희 시대에 너희 눈이 보는 데서 환희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이곳에서 그치게 하리라. 예레미야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가서 유심히 한번 보세요. 가서 읽으면 이 말씀이 반복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이제 생기니까 백성이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이런 심판을 행하시는지 그걸 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느냐, 예레미야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 딸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그런 부모가 어디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는지 그걸 좀 한번 알려주면 안 되겠느냐. 자, 이 유다 백성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 이 외국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바빌론 멀리 땅으로 포로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야?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이미 신명기 28장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거짓 대언자들에게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죄에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이렇게 그냥 목석 앞에 가서 이렇게 절을 하고, 이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그 일을 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양심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 일이 우리에게 닥치는지 그걸 한번 좀 이야기해달라. 아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못된 신학에 빠진 거죠.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책이 있으니 어떻게 바빌론 사람들이 이 땅을 침략할 수 있겠느냐. 이게 잘못된 신학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불순종의 죄를 지었는데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고 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내린 그런 심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멀리 갈 것도 없다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거기 열 지파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아시리아가 침공해서 다 멸망하지 않았냐. 다 아시리아로 잡혀가지 않았느냐. 이걸 너희가 보고도 지금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예레미야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예레미야가 14절에서 15절에 이런 와중에도 백성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냐? 포로된 자들이 다시 돌아온다. 그런데 과거에 이집트의 포로로 갔을 때 거기서 탈출해 온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그런 일이 바빌론 포로 생활할 때 에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결국 이제 이것은 맨 마지막에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온 땅에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 일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던 때보다 더 놀라운 그런 일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17장에는 유다의 구체적인 죄가 무언가 하나님 이제 보여주세요. 유다에게 유다의 죄가 여섯 가지가 있다. 하나님 보여줍니다. 확실하게 이 모든 게 기록이 돼 있다. 17장 가서 보니까 참 아주 리얼하게 돼 있어요.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강석 촉으로 다이아몬드 촉으로 이게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제일 강하죠 이 세상에서. 그렇죠? 이거를 어디 돌이든 어디에다 이걸 해놔가지고 이게 잊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종이에다가 이렇게 연필로 기록해 놓은 게 아니다. 다이아몬드 이 쇠까지 다 이렇게 팔 수 있는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걸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됐냐? 너희 마음판에 그리고 제단 뿔들에 이게 다 기록이 돼 있다. 아주 리얼하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죄가 뭐냐?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 이방인들의 우상들, 또 작은 숲들, 여러분 천주교 이런 데 사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마리아 있고 그 옆에다 이렇게 뭐 이 숲을 만들어 놨거든. 이게 다 영어로 얘기하면 그로브라고 하는 건데 이게 작은 숲을 섬기는 거예요. 산당들, 또 높은 데 가면은 높은 데다 다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을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했는데 이런 것들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많이 소유하는 걸 우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명예, 권력, 성공, 쾌락, 성취 이 모든 게 다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나를 불신하느냐. 5절에서 10절에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계획을 짜냐. 하나님은 제껴두고 우리가 이집트에 붙든지 바빌론에 붙든지 어디 이방 나라에 의지해야 살지 않겠느냐 그런 전략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5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지금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이거 사람에게서 나오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좋은 지도자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놓고 기도를 해야지 사람의 힘으로 뭐 하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 저주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 그것을 보지 못하며 다만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곳에 거하는 그런 자가 이제 된다. 반면에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의 그 특징을 거기 보여주고는 왜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이 생기느냐. 9절 아주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우리말로 극도로 사악하다 그랬는데 영어로 desperately wicked 그렇게 썼어요. desperate 하다고 하는 건 진짜 아주 필사적으로, 필사적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절벽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거기 뭐 나무 하나 있어. 이거 잡고 있다. 이거 잡고 있어. 이거. 어떻게 잡아요? 필사적으로 잡잖아요. 그렇죠?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 마음이 죄를 짓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필사적으로 노력할 정도로 사악한 거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주는, 나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며 속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준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공정과 공의예요. 이게 공정과 공의다. 이 빨갱이들이 이 땅에 이제 많은데 이걸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고 그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이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어.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대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이 말씀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 성경 이거 읽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이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그들의 행위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했사오니 이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11절에는 탐욕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착취하는 그와 같은 그 죄가 여기 이제 나와 있고 12절에서 13절에는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그런 죄가 간에 기록이 되어 있고 14절에서 18절에는 하나님의 종들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그런 죄 그게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7절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내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남자가 태어난 지 여드레 될 때 할례를 받는 게 하나가 있고, 그렇죠? 할례. 근데 그건 드러나지 않아요. 그 몸 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모든 사람이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 절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식일 규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에 명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 하세요? 영원 무궁토록 나와 너희 사이에 이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 믿는 사람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나를 신뢰하면은 그러면 안식일날 가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일을 해요? 이날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게 어디 있을까? 걱정이 되니까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뭐라 그래? 나를 신뢰하면 그날은 가서 푹 쉬고 나만 생각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 거예요. 일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어. 이렇게 하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너희와 나 사이에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표징이 뭐냐, 언약의 표징이 뭐냐, 안식일 지키는 건데 그걸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고 나를 신뢰하면,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나를 믿는 거를 나타낸 그런 행위인데 나를 믿지 않으니까 안식일에 가서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를 정말 믿으면 그러면 안식일을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로 삼고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기계적으로 순종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나를 믿고 따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19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오늘 14장에서부터 이제 17장의 말씀 읽었습니다. 결론의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는 아주 용감하게 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신 그대로 백성에게 전달해요. 그렇게 하고 또 백성의 고통을 보고 하나님께 이제 간구합니다. 백성의 죄를 보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말 그대로 엉엉 울어요.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예. 네. 근데 백성은 어때? 점점 더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로 들었으면 참 어려운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데 딱딱하게 하고 딱딱하게 딱딱하면 계속 딱딱해지면 그러면 어떤 말씀이 돌아와도 돌아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해서 거부한 이런 악한 사이클에 들어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레미야의 사역은 완전 실패예요. 뭐 몇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엄청난 일을 수행한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대언자였습니다. 자, 예레미야를 우리가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요.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 뭘 주시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국가를 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국가의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특별히 국가의 앞날을 두고 간절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국민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대변해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이 강단에 서서 국가의 앞날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이 날뛰고 있는데 입 딱 다물고 아무 얘기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뛰쳐나와야 돼요, 그런 교회를. 뛰쳐나와야 돼요.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사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자라는 것을 이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방이 필요 없어요. 경상도고 전라도 이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땅에서도 진리이고 이 대한민국 땅에 전라도에서 진리이고 경상도에서 진리이고 서울과 인천에서 동일한 진리예요. 그래서 국가의 앞날을 두고 이렇게 공산주의자를 계속해서 나타나서 이 국가를 괴롭히고 국가를 망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면 그것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목사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대언자 예레미야서를 읽는 목적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2500년 전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이 지금 21세기에 우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대언서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뿐만 아니라 말라기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 이후에 나온 그런 모든 대언자들의 말씀 그렇게 읽고 열왕기 상하를 읽고 사무엘기 상하를 읽고 역대기 상하를 읽으면서 어떻게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가, 국민들이 기독교인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국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이 국가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거짓 대언자들에 의해 이 나라는 점점 더, 유다는 점점 더 악한 방향으로 가다가 결국 바빌론 포로 생활 가고 말았어요. 이 나라에 많은 목사들, 신학자들이 예레미야 당시에 거짓 대언자들하고 똑같아요. 짓지 못하는 개들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짓지 못하는 개들이다. 안 되는 겁니다.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도 유다처럼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더 악한 자들이 다시 한번 집권하게 되면 이 나라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패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해결하려면 성도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대한민국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투표를 해야, 그래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가감없이 전달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이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다. 이걸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땅에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